빚 때문에 아마 피해들도 있고 할 텐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오늘 5장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을 낳았고 마할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인의 자손 계보와 아담의 자손 계보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계보, 멸망의 계보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계보, 희망의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면은 16절, 17절, 18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게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났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뭐 기쁨이에요.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지만 노 땅은 노시라는 뜻 자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방황의 땅, 단절의 땅,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소외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결과 인간이 사는 땅도 인간과 소외되고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삶 전체가 방황, 유리, 그리고 단절,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여자가 있어서 아내를 낳았냐.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를 많이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기 족보를 가면은 뭐 800년, 900년을 살고 하지만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나 아들 낳은 이름 중에 한두 사람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여러분, 800년, 900년 살면서 애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지만은 이름을 기록할 때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제된 족보, 심지어는 대수도 줄여서 족보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족보를 만들 때 생략된 족보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상상한다면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었었고, 아니 근친 결혼으로밖에는 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가 율법이 복잡하게 규정하기 전까지는 근친 결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사촌 누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촌 간이든지 뭐 이렇게 결혼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모세 이후 율법 이후로 보면은 근친 결혼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뭐 어머니, 이모, 고모, 무슨 삼촌 이런 뭐 그다음에 손녀 뭐 이런 쪽하고 절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지만 그 전에는 그래서 그래도 근친 결혼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DNA가 손상되기 전이어서 근친 결혼이 그렇게 나쁜 자녀를 낳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쨌건 우리가 어서 여자가 나서 결혼했냐 이런 거는 그냥 좀 접어두고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건 가인이 낳은 아이가 에녹인데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드려지다, 봉헌되다라는 뜻이에요. 바쳐지다. 그래서는 가인이 성을 쌓고 그걸 아이 아들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유리하고 방어하는 사람이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 하나 갖는 게 꿈 아니에요? 성채. 뭐 우리가 뭐 거기 일본을 가도 뭐 그 고베성이나 오사카 성을 보고 그렇게 뭐 감탄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성들 수원성이나 이런 성을 보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또 뭐 유럽을 가면 얼마나 성이 많아요. 파리에 그 많은 샤또들 보고 뭐. 근데 이게 여기 가인이 시작한 일이란 말이에요. 유리하고 방황하면은 안전을 확보할 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보호처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쌓아서 성을 쌓거나 탑을 쌓는 것 이외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름 성을 자식한테 물려주듯 아들의 이름으로 그걸 결국 붙이는 거예요. 뭐 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나중에 나오는 에녹하고 이게 지금 나오는 에녹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에녹, 지금은 이 가인이 자기 자신에게 순종과 봉헌을 요구하는 에녹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다릅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달라요. 계보에 따라서 동일한 이름이라도 영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의 6대손이 됩니다. 라멕 얘기가 19절부터 22절이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훼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여기 보니까 쭉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을 쌓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문명을 만들어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멕은 이름 자체도 이제 난폭하다, 정복자라는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국 가장 먼저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는 자가 돼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둘 얻은 자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문명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가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가정이 다 복잡한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문명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인간이 만든 문명은 결국 자기 자신의 자아성취, 자기 실현, 자기 과시 결국 관심이 여호와 앞을 떠나면은 자기에게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경배하는 건데 그 모든 우상이라는 게 자기를 경배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얻더니 결국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뭐 목축업하는 사람 그다음에 유발의 후손들은 보니까 모든 뭡니까 예술적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보니까 오늘 뭐 이렇게 저기 뭐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음악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상이 유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발가인을 낳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문명적 기구를 만드는데 이 기구는 무기를 포함했다고 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런 문명 문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 참 뭐 아내도 두렵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성도 높이 쌓고 또 뭐 이 뭐 시도 짓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활동을 했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활동 많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자칫하면 살아가지만 이게 죄가 확산된 결과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가 확산될 게. 죄가 확산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쌓아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밖에 뭐 할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명한 그 첫 번째 피의 시라고 피의 노래라고 하는 라멕의 시가 등장합니다. 23절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기껏 노래하는 게 복수의 노래, 피의 노래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벌을 내리라 이렇게 했는데 라멕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껏 7배 벌을 내렸지만 난 77배 벌을 내리겠다. 이런 난폭한 폭력적인 정복자적인 그런 죄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 죄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이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악인이건 선인이건 의인이건 뭐 죄인이건 하나님께서는 비를 고루 내려주시고 햇빛을 고루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나중에 이게 말씀 아닙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똑똑하나? 왜 악한 자들 저렇게 열심인가? 그들에게 동일한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동일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는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탁월한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 앞에 소개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보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어떤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렇게 나중에 원수가 되리라고 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정해진 씨앗과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에노스가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인데 에노스는 사실 아담의 다른 이름이에요. 에노스 이름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병약했을 수도 있겠죠. 인간 존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아들 에노스라고 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에노스 때문에 이 에노스의 연약함 때문에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안 찾잖아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약한 게 복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부른 거예요.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계보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또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나중에 가면은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전부 몇 년 살고 몇 뭐 자식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어쨌건 인간이 낳고 살고 낳고 죽었다. 이게 뭐 세 개 단어 아니에요. 정리하면은 뭐 몇 년 살았다.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그러니까 이 930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셋만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또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번성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전부 900년씩 살면서 다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것이죠. 딸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건 앞에 보면은 가인의 딸, 가인의 후손 중에서 나아마라는 여인, 뭐 미모가 출중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여자들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봤더니 그의 자손들 또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비록 일그러졌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 적어도 조금이나마 이게 유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보가 계속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의 족보, 생명의 족보, 구원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구원사적 흐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6절부터 쭉 한번 더 읽기에는 너무 많죠. 예,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니까 900살 밑으로 살면 적게 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새 뭐 우리가 80, 90대 돌아가시는데 한 60에 죽으면 아유, 너무 일찍 죽었다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900살 못 살면 적게 산 게 되는 것이죠.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에녹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드려진 자, 봉헌된 자. 근데 그 에녹의 얘기를 한번 보시죠. 21절에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죠? 제일 적게 살았죠. 365세예요. 그러면 이건 뭐 요절한 거죠. 아니 900년까지 사는데 300년에 살면은 지금 30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3세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빨리 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과 장수의 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우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수가 복이 될 수 있어요. 복이에요. 그러나 꼭 장수하지 않더라도 그게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렸지만 그는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여기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우리는 장례식 치르기 전에 우리는 소천했다라는 표현을 먼저 써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아야 꼭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는 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다가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집에 가서 잔 거죠. 뭐 여기서 자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참 행복한 그 인생의 말미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와 동행하면 무릇 살아서부터 계속 나와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에녹의 얘기란 말이에요. 에녹이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살면 이런 복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고 살겠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예,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죠. 969년까지 살았습니다. 자, 노아의 얘기가 나와 28절 이하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라는 이름은 쉼, 안식, 안위함. 그래서 이 아들은 수고로운 땅에 안위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노아는. 그리고 딸들 다 뭐 100년, 200년에 이렇게 결혼했는데 500세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500세 된 후에 자식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노아의 얘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뭐 무드셀라가 969세로 성경에서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지만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또 일찍 데려감을 당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족보에 속했는지 셋의 족본과 아니면 우리가 가인의 족본과 같은 이름을 가졌더라도 에녹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족보에서 에녹 정해진 바를 대고 봉헌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내 생명을 다 주고 갈 것인가 여러분 그걸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게 뭐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원인인 것처럼 하면서 전부 자기의 영광을 가로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는 절도범이요, 사기범이요, 강도요. 보면은 너나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기껏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낳고 죽은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나를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팬인가 제자인가 나라 팬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또 하나 뒤에 쓴 책이 The End of M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뒤에 보면 그 보면은 그 이제 뭐 눈 사태를 만났을 때 생존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눈 사태를 만나면 우리 파묻히지만 눈은 그렇게 뭐 완전히 뭐 우리가 물에 빠진 것과는 달라서 호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대개 이제 이렇게 조금 헤집고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 건지는 몰라요. 눈사태 속에서. 어디를 파고 나가야 되나. 눈사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물론 파는 게 사는 길이지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침을 뱉으라요. 침을 뱉으라. 뜻밖이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가장 운수가 좋은 사람, 가장 좋은 케이스가 그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얼굴 위를 파고 가면 돼. 근데 침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예? 정반대를 파야 된단 말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침이 옆으로 떨어지면은 그쪽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을 또 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사는 길은 내가 나를 향하는 길이 아니라 나하고 반대편을 파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파기 시작을 해요.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죽는 길. 그래서 그 The End of Me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추구하는 삶의 끝은 결국은 자기 무덤이에요. 예.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 침을 뱉다가 그 침이 얼굴에 떨어진 게 얼마나 불쾌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수치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뭐 여러분들 그 이름 석자 가지고 뭐 그렇게 내려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SNS 시대에 자기 이름 석자 내는 게 다 인생의 꿈이 되었습니다. 유튜버가 되는 게 어린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저 좋아요 몇 개 더 얻는 것 때문에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추구하는 삶의 끝이 자기 발밑을 파는 것이고 자기 무덤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드는 것임을 모른 채 하나님 끝없이 자아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들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